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신문을 보면 매일 살인사건, 납치사건, 과실치사 사건 등등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벌이 합당한 처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두 정의를 원하지만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지만 판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하지만 상소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정말 공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법정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 하늘 법정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판결이 세상 법정 판사에게 받는 판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공의를 찾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노예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폭력에 관련한 세 가지 범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첫째는 사형죄, 둘째는 인신상해죄, 셋째는 과실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죄, 사형죄와 인신상해죄에 관한 말씀만 묵상합니다. 먼저 사형에 처할 죄, 소위 capital crime이라고 하는 것, 죽을 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죽을 죄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각 범죄는 십계명의 세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첫 번째 죽을 죄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죄를 어긴 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하시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 죽인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는 대원칙을 주시면서 고의성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지정할 곳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우발적으로 죽이지 않고 계획하고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거 나의 성소 제단으로 도피해서도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홧김에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은 즉각적인 보복 살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섯 성을 지정하여 요단강 이쪽에 세 편, 저쪽에 셋, 살인자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여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의 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게 했고,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수사를 한후 살인죄가 고의성이 없었으면 살인자는 살게 하셨고, 고의성이 판명되면 제단도 구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제단으로 도피했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솔로몬으로부터 보호를 구했지만은 요압은 무고한 피를 흘렸기에 왕의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죄는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두 번째 죽을 죄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오늘 15절,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법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어머니를 아버지와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것. 둘째,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라고 하셨다는 것. 왜 그러셨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축복의 1차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권위에도,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1차적인 통로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 매로 쳐야 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매를 치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을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세 번째 죽을 죄, 이번엔 8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죄는, 6계명, 살인한 죄,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한 죄였는데, 세 번째 죽을 죄는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죄입니다. 16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납치하여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십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납치한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부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죄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저지른 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을 죄를 진 겁니다. 당시 함무라비 법전도 사람을 판 자들에게 사형을 처방했지만 그것은 상류층 사람을 납치하여 판 경우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를 납치했건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형에 처할 극악한 범죄 셋을 드시면서 그 중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와 인신매매범을 드신 거예요.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런 죄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주님은 허풍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장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두려운 심판입니까? 당장 죽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훨씬 더 궁극적인 죽음이고 훨씬 더 큰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물론 지금 우리는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법제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죽이라고 한 죄는 하나님이 그만큼 혐오하시는 죄, 또 궁극적으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 이거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첫째 사형에 처할 죄, 죽을 죄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인신상해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체 장애를 불러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언급하시지는 않지만은 누가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은 말씀합니다. 이 공통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먼저 18절, 19절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완치되게 할지니라. 완치되게 할지니라. 완전히 치유되게 할지니라. 또 형벌은 면하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재해 보상금과 의료비를 지불할지니라. 주인이 남종과 여종을 때려 다치게 했을 경우 종이 죽으면은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셨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하십니다. 하루나 이틀 후 일어나면 형벌을 면한다고. 산업재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나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그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주인은 종이 속히 치유되어서 다시 일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 영구적으로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부상이 눈을 잃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건 이빨을 하나 잃을 정도로 덜 심각하건 종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법은 노예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어느 나라에도 이런 노예 권리 보호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노예들의 권익도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이 옆에 서 있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법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여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주십니다. 22, 3절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이는 죽었지만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보상금만 지불할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것을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보상하라고. 그러나 피해 이상의 보상을 취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부러뜨렸는데 눈을 빼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부적인 법의 조항을 기억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 법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을 때 우리는 너는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공경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미 부모를 치고 저주한 죄를 지었다 하는 것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누구를 다치게 했어도 우발적인 교통사고 등으로 남을 다치게 했어도 그의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복될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절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자들, 어린이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레슨입니다. 우리 모두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 때가 많지만은 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원칙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선대함으로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크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